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한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풀려난 자국민 2명의 처분에 대해 이를 인질 외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27일 유엔총회에서 중국 당국의 조치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가르노 장관은 또 캐나다는 법을 준수했고 이 때문에 자국민 2명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날 유엔에 반론권을 신청하면서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가택연금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기업을 놀라게 하면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진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성명에서 왕이 부장과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화상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국에 있어서는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 근처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지역은 새로운 군사적 권역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강압적 정책과 핵무기 확대 그리고 군사 현대화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해 나토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권이 최근 임명한 카불 대학 신임 총장이 여학생과 여교수의 등교와 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모하마드 아슈라프 가이라트 총장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진정한 이슬람 환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아프간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 남녀를 분리해 수업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카불 대학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성의 등교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여성부를 폐지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덕 경찰을 권장해왔던 기도훈도 및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습니다. 한편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정부는 지난 26일 남성들이 이발소와 목욕탕에서 수염을 깎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영내 긴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공개한 성명에서 전날인 27일 왕이 부장이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화상회담을 했다며 이는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국에 있어서는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 근처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지역은 새로운 군사적 권역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중국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알렉산드리아에 자리한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은 매우 중요한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 미국의 기술자와 발명가들을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고요. 또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03명의 기술자와 발명가를 선정해서 영예로운 회원의 자격을 수여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두 명의 흑인 여성이 명예전당 입성자 명단에 올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엔지니어인 마리안 크록 씨와 2019년에 타계한 안과의사 패트리샤 베스 박사입니다. 베스 박사는 2000년대부터 크게 보급되어 온 이 백내장 수술 분야의 레이저 수술을 위한 장치와 기술을 1980년부터 연구 개발했고요. 실명예방연구소를 이끄는 등 안과 부문의 5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 구글에서 인공지능 및 인간중심기술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크록 씨. 음성 자료를 전자신호로 바꿔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원격 재택근무가 필수인 지금 이 시대에 필수가 된 오디오 회의, 비디오 회의 기능을 발전시킨 혁신의 기술자로 무려 2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이 문자 기부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은 혁신은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서 이들을 선정하고 기리는 이유를 설명했고요. 명예전당의 이름을 올린 역사적인 흑인 여성 수상자 중에 한 사람인 크록 씨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또 도전하게 하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은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서쪽 해상에서 계속 비구름이 들어옵니다.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린 후에 밤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칩니다. 평안 북도와 함경도 지역, 북부 지역은 10에서 50mm, 평안 남도와 황해도, 강원도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전이 8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과 양강도 대부분 지역은 12도 아래서 자강도는 13도에서 16도, 함경도는 15도에서 16도, 강원도는 17도 안팎에서 아침이 시작되고요. 평양 신의주 18도, 개성 사리원 19도, 해주 21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16도 등 양강도 지역은 2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함흥은 22도까지만 오르고요. 청진 21도, 사리원 23도, 평양 개성 24도, 평안 북도의 신의주와 구성이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먼바다 쪽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전에 물결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극심한 전력난으로 이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게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29일 열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중국이 최근 극심한 전력난으로 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난이 특히 심각한 곳은 10여 개 성으로 중국 전체 지방정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지금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네, 우선 장쑤성과 저장성, 광둥성 이 세 곳입니다. 이들 세 곳은 중국 제조업의 본거지이자 전 세계 제조업의 기지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들 지역에는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전력 사용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 공장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가정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 가정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특히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룬장성 등 동북부 삼성에서 최근 자주 예고 없이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꺼져서 이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든지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 갇혀버린 주민들이 속출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전력난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생산활동이 증가한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자연히 전력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 상반기에 중국의 전체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호주와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을 요인으로 꼽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10월에 호주산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서 석탄 가격이 오르고 전력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호주와 중국 사이에 중국과 호주 사이에 어떤 외교적 갈등입니까?
네,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이기도 한데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어긋난 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 기원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호주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해서 보리, 와인 등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급기야는 이 석탄, 철광석 같은 에너지 자원 수입까지 중단했습니다.
네, 호주 쪽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이 되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석탄 수입국입니다. 이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석탄 수입 금지 조처는 호주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역시 이 석탄 수요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의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호주산 석탄 말고 다른 나라에서 또 수입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당초 중국 정부는 이 수입 다변화를 꾀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콜롬비아 석탄을 수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호주산 석탄보다 질도 떨어지고 운송비도 상대적으로 더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을 주목하는 그런 지적도 있네요.
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과 가정에 전력 사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가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은 이 전력 사용량이라는 게 더 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겨울철에는 이 난방 수요까지 더해져서 중국의 전력난이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전 세계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 산업비 40% 이상이 이 전력난에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포인트, 그리고 4분기에는 2%포인트 하락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이 중국의 올 한 해 전체 GDP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8.2%에서 7.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금융기업인 모건스탠리도 중국의 전력난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집권당이 자민당인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9일 실시되네요.
네, 이달 초에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선거가 됐는데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 그리고 노다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후보들도 있네요.
네, 다카이지 전 총무상과 노다 간사장 대행은 여성 후보들인데요.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여성 후보가 2명이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현재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간의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만큼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정말 오랫동안 이 내각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고노 후보가 약 46%, 기시다 후보가 17%,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17%, 노다 간사장 대행이 5% 순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교토통신 등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이 고노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여론의 지지도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 382명 그리고 전국의 당원과 당우를 대표한 382명의 표를 더해서 764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심이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적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가 이 총재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이 자민당 출신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27일까지 분석한 지지 동향을 보면 기시다 전 회장이 130표 중반을 얻었고요. 고노 장관이 약 100표, 그리고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의원이 약 20명 정도입니다.
네, 몇 표나 얻어야 총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전체 764표에 과반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과반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들 간에서 결선 투표가 벌어지는데요. 이때는 국회의원 382명 표 그리고 전국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지부에서 각 한 표씩 모두 429표를 놓고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해지는 후보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결선 투표에서는 의원표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더 많은 기시다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3위인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하는 표까지 기시다 후보에게 몰리게 되면 1차 투표에서 고노 후보가 유리를 해도 다른 결과가 결선에서는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이 기시다 후보를 미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고노 후보에 맞서서 당내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노 후보는 특히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고노 후보가 승리하면 지난 10여 년간 일본 정치를 주도해온 아베 신조 전 총리 중심의 자민당에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아베 전 총리는 고노 후보가 아니라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의 여파로 많은 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학술지인 국제 전염병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담긴 내용인데요. 29개국 주민들의 지난해 기대 수명을 조사했더니 몇몇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기대 수명은 어떤 사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걸로 기대되는 이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네, 조사 대상인 29개 나라,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칠레, 그리고 유럽 대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 29개 나라 가운데서 27개 나라에서 지난해 기대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나라 기대 수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데 어디입니까?
네, 북유럽의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만 기대 수명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기대 수명이 줄어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연구진은 이들 두 개 나라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개입을 했고 강력한 보건 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기대 수명이 줄어든 나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미국 남성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서 2.2년, 그러니까 약 2년 2개월이고요. 여성의 경우는 1.65년, 약 1년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죠. 미국에서 이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이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게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뒤로는 어떤 나라가 뒤를 잇고 있습니까?
네, 스페인 여성, 그리고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1.5년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많은 서유럽 나라에서 한 해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많이 감소한 건 2차 대전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성, 남성 이렇게 성별로도 수치가 나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더 기대 수명이 줄었는데요. 조사 대상 29개 나라 가운데서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감소한 나라가 11개,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8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이 조사 대상 국가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 수명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연관시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약 475만 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숨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에서 임시 지출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실시된 애리조나주 선거감사에서 다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인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임시지출안과 부채한도 유예 법안 모두 가로막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27일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8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습니다. 절차 투표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다룰지 묻는 과정인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를 넘어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은 최소한 10표를 공화당에서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60표 획득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예. 자, 임시지출안, 부채한도 유예 법안, 이게 모두 하원에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우선 임시지출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부채 한도 법안은 내년 12월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 전에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네, 30일이라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그 전에 임시지출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일명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부채 한도를 유예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현재 28조 달러가 넘는데요. 부채 한도 유예나 증액 논의 없이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채무 상환에 필요한 정부 현금이 고갈되면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자, 시한이 아주 촉박한데요. 상원 절차 투표에서 왜 부결이 됐을까요?
네,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부 지출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비공개로 무분별한 과세와 역사적인 지출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민주당의 계획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면 공화당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맥코넬 의원은 정부 임시지출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연기하지 말고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날도 부채 한도 유예안을 제외하면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정부 지출안에는 공화당이 표를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밝힌 겁니까?
네, 민주당은 미국이 최근 지게 된 빚은 대부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 문제를 초당적으로 처리하고 했던 공화당이 이제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상원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책임감 없는 투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공화당의 요구, 그러니까 이두 법안을 따로 처리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임시지출안과 부채 한도 논의를 연기해서 처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셧다운 위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당초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도 정부 지출과 관련한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하원에서는 앞서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3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적 인프라 법안도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두 법안의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주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원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과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인적 인프라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인적 인프라 법안에 진전이 없으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법안에도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전까진 인적 인프라 법안에 투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네요.
네,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직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부스터샷 접종 최종 승인이 난게 바로 며칠 전이죠?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주에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 감염 노출이 큰 사람들, 그리고 50세에서 64세 사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부스터샷을 승인했는데요. 보건당국의 승인이 난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추가 접종에 나선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백신 대상 부류 가운데 고령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78세이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게 지난 1월이니까 약 8개월 만에 부스터샷을 맞은 겁니다. CDC는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도록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방송으로 중계까지 하면서 이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주사를 맞은 후 미국 성인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이 77%라며 이 나라의 4분의 1이 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른 사람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발 옳은 일을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백신을 의무화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뉴욕주 이 의료인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됐다고요?
예, 뉴욕주에서 27일을 기해 보건 의료계 종사자의 백신 의무 접종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인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됐는데요. 아직 수만 명의 의료진이 접종 기한에 맞춰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주말 백신 미접종 의료인 대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지사는 이날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주나 나라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의 미국 내 근무를 허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의료 훈련이 된주 방위군과 연방 정부의 재난 의료 지원팀을 투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이 뉴욕이 처음이라죠?
네, 그렇다 보니 뭐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건데요. 한편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27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빌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육 관계자들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증명서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 계획은 법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안이 이 접종 기한 사흘을 앞두고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 걸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9일 첫 본안 심리를 열어서 정식 해당 명령의 적절성을 따진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정보다 빠른 2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교사들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더 블라지오 시장이 27일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시한을 10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10월 4일 월요일인데요. 뉴욕시는 미국 최대 교육구로 교사와 교직원의 수가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애리조나주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를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재차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캐런 펜 애리조나주 상원의장이 지난 24일 이번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실시된 감사 결과가 지난 11월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감사는 마리코파 카운티 투표용지 210만 장에 대해 수작업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카운티가 발표한 공식 집계보다 99표를 더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1표를 잃었습니다. 이펜 상원 의원은 사실은 사실이고 숫자는 숫자다라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당초 애리조나주에서의 그 지난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시 애리조나주에서 만표 이상의 차이로 전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이번에 감사가 실시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4만 5천 표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번 감사는 왜 실시가 됐던 겁니까?
네, 애리조나주는 원래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뭐이 주에서 당연히 자신이 승리할 걸로 기대를 했었지만, 자, 결과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표가 도둑맞았다며 대선 사기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표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거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 결과는 언제 결정된 겁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애리조나주는 공화당 강세주로 주 입법부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주 공화당 사원이 지난 4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의 투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사 실시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사인 의결 뒤에 감사 결과가 약 5달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감사는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민간 사이버 보안 컨설팅 업체인 사이버 닌자에 의해 실시됐습니다. 이 기관은 이번 감사에 투입된 인원만 1,500명 이상이고, 감사는 10만 시간 이상, 약 5개월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버 닌자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이 업체와
네.
관련해서 적합성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 업체는 스스로를 사이버 보안 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보는 업체는 아닙니다. 또이 업체 대표는 대선에서 이 조직적인 사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 초안 발표 뒤이 정치활동위원회 세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는 중대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사기의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나서서 대선 사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주에서도 이런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텍사스 주에서도 대선 사기 주장과 관련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대선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지난 26일 이를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텍사스 주에서도 특정 카운티가 감사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예, 해리스, 댈러스, 타런트, 콜린 카운티 이렇게 네 곳의 카운티에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포렌식 감사가 실시됩니다. 애벗 주지사는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왜 유독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에 대한 감사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미국의 해운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1917년 초반 내내 소유 선박을 모항에 정박시킨 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해운 회사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건을 싣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할 무역 선박들이 모항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게 아닙니까? 독일 잠수함이 공격해오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 우리도 단단히 무장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해운 회사들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에 맞서기 위해 무역선을 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의회에 이런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가능하면 독일이 선전포고할 구실이 될 만한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영국을 통해 비밀 정보를 전해받았습니다. 영국의 정보 요원들은 독일 외무부 장관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전보의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전보 내용을 알게 된 윌슨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미국의 모든 무역선에 총과 해군 병사들을 배치하도록 하세요. 최근 입수한 독일 외무장관의 전보 내용을 보면 독일이 미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려는 독일의 의도를 알게 된 이상 우리도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무역선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무장을 갖추게 하세요. 멀고 먼 바다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독일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미국 선박 알곤퀸호를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곤퀸호를 공격한 데 이어 미국 선박 3척을 더 침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평화를 유지할지를 두고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윌슨 대통령과 대다수 미국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은 전쟁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임시 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빠르게 회의장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윌슨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서 있다가 결심한 듯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어떤 상황을 불러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 요청하는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조치인지 인지하고 있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하며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회는 최근 독일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권리를 지키는 일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하고 평화로운 우리 국민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화보다 권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힘없는 나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연합이 모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의원들은 윌슨 대통령의 요청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윌슨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 군중들은 거리에 늘어서서 윌슨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차에 앉아 군중들을 지켜보던 윌슨 대통령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요청했던 것은 대통령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런 결정에도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1917년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은 미국의 참전을 환영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for, 그리고 since, 이 두 단어를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루시아,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여기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네, 2010년부터 여기 살았어요.
For, since.
For, 그리고 since. 모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할 때 쓰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For, F-O-R은 기간이나 시기를 표시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 for ages,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렇게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대충 오랫동안 말할 때 for, F-O-R을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New York for the weekend.
우리는 주말에 뉴욕에 가요.
I've known you for ages.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알았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For can be used when talking about the past, present, or future.
또 for, F-O-R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Last year, I traveled for 3 weeks.
작년에 나는 3주 동안 여행했어요.
I'm traveling for 3 weeks.
나는 3주 동안 여행하는 중이에요.
Next year, I will travel for 3 weeks.
내년에 3주 동안 여행할 겁니다. 하지만 for, F-O-R과 달리 since, S-I-N-C-E를 사용할 땐 특정한 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시점 이후의 기간을 뜻하는 거죠.
I have lived here since 2010.
여기서 2010년부터 살았어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8 a.m.
오전 8시 이래 비가 오고 있습니다.
I have been walking since 5 p.m.
오후 5시부터 걸었어요.
Remember, for is used with a period of time, while since is used to refer to a specific point in tim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or, F-O-R은 기간이나 시기 전체를 표시하고 since, S-I-N-C-E, since는 특정 시점 이후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끝으로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물어보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for, since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